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 장 전으로 가셔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어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읽은 그 책에서 80대 후반에 은퇴한 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80 후반에서야 이제 선교사역을 은퇴하셨고 그래서 신학교 근처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연로에서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도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그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셔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자에 앉아서 또는 병상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감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침 8시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 소식이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곤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연로하여서 잘 거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몸을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쓰셨던 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학교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선교사님이 젊어서 마음껏 선교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것 못지않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 노년의 나이에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사역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설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좀 길죠? 그러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더 간결하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아담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증인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멤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은 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 신명기 4장 10절에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예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점적인 그런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구도자 예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예배의 정의에 의하면 구도자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도 집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굳이 사람들이 예배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해서 붙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도 집회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라고 했는데 여기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암시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assembly라고 하는 단어 또한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래서 어느 뭐 교단에 보면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assembly라고 하는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느라 예배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그 회중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회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어셈블리나 컨그러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그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시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죠. 예배당, 예배 처소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먼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에 보이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또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고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물 비유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교회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교회, 그리고 덜 순수한 교회, 참된 신자들과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교회, 참된 신자들이 없는 타락한 교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나누는 그 기준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있겠지만 그 교회, 그 모임 자체에도 나타나는데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 두 번째는 성례를 신실하게 정규적으로 시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가 순수하게 행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그리고 타락한 교회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인간적인 사적인 모임을 구별하는 중요한 그 키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에 있어서 또한 그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에 그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1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혈육과 의논하여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하며 자신을 낮추면서도 사도성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사도의 그 직분을 주장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때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성은 계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그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사도성이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에 그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성은 오직 한 번 일시적으로 존재한 것이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그 일에 쓰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계승된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또한 골로새서를 읽어보십시오. 1장 1절 그 서론 부분을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놓지만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사도인 나와 형제 디모데 절대로 사도성이 계승된다라고 하는 암시조차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였는데 그 가르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전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떠나버렸으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회중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순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순전한 교회, 그리고 덜 순전한 교회, 그리고 타락한 교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관계는 이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교회, 인비저블 그 처치는 지상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 안에 지상의 교회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 보이는 교회의 주된 임무는 천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상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래서 더 처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교회에, 이방의 교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보통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읽은 그 교회는요, 천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한 교회, 땅에 있는 한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 어느 가정교회를 더 처치라고,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에 있고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정하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상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줬던 그런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 있어야 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키프리안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통상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교회에 회원이 되는데 그러나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북한, 현재 북한 같은 데는 교회가 세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디오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설교를 올린 것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잔혹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계속해서 라디오나 문서, 선교,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을 집중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지상의 교회에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라고 나와 있는 번역은 사실은 설교라고 번역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킹제임스에 보면 그 프리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 여기 미련하다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왜 21세기인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만 하려고 하느냐. 다른 어떤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뭐 연극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왜 미련한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느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반영해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진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지도 친히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성막을 고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오홀리압이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세부 지침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성막은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실제적인 내용은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 계획서부터 그것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를 다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서 조금 더 그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서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이 지상의 교회에 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멤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에 개인적인 동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교회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신다면 멤버십을 미루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멤버에 가입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에 개인적인 동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복음 사역들이 있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린빌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형제와 자매들과 더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 더 깊은 그 가족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요 자매의 그런 관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 간의 그런 혈육의 그런 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 기도 가운데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늘 기억합니다. 왜요? 혈육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처남과 또 두 처남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같이 이렇게 힘써주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랑의 권면과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진정한 가족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그런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셨어요.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옆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일주일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는 것, 자매라는 그 관계 가운데로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제가 지상의 교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타락한 교회. 이 교회가,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더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순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당에 열심히 청소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순전하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순전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소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때 목사로서의 소명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인가? 한 2년 넘게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제가 그때 한 교회에서 그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그 설교하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였습니다. 네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응답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받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교회는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순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보살핌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더 순전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분명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교회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에게는 교회 회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상의 교회 멤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천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동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병상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멤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당회에서 허락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터뷰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번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권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성경에 나온 비유가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드렸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지상의 교회의 회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이 교회에 우리의 그 위치에서 우리 각자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순전한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또한 경건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한두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부릴 듯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봉사해 나갈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